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전지교 광주 대교구 사제들과 수도회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추어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중 제32주간 금요일인 오늘은 순천 매곡동 본당 김종대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7장 26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의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남녀가 맞선을 보는 자리에서 남자가 물었습니다. 담배 피우십니까?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남자가 다시 술은 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혹시 남자는 사귀어 봤습니까? 아니요. 저는 남자의 남자도 모릅니다. 라고 여자가 대답하자 남자가 나야 좋지만 그런데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삽니까? 했더니 여자가 조금 있다가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거짓말하는 재미로 삽니다 하더랍니다. 여러분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우리 인간은 평균 3만 번의 낮과 밤을 지낸다고 합니다. 같은 3만 번의 낮과 밤을 지내더라도 어떤 이는 단순하게 순간만을 살지만 어떤 이는 영혼을 삽니다. 순간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고 싶은 것만을 하면서 살 경우가 많지만 영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해야 할 것들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3만 번의 낮과 밤이 순간을 사는 사람에게는 아주 길고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에겐 아주 짧은 시간이기에 결코 낭비할 시간이 없게 됩니다.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개는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다른 말로 순간만을 살아서 그 자리에 있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도 내일을 생각하고 1년, 10년, 100년 그리고 영혼을 생각할 수 있었다면 결코 지금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고 저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부활에 관해 논쟁한 사람들이 사두가이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사회 기득권층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현세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기에 어떤 식으로든 성공해야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3만 번의 낮과 밤을 순간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세태의 기득권층의 사람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마 종말이 오더라도 세간을 꺼내려 집안으로 들어가고 들에 있다가도 멸망할 곳으로 찾아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삶의 전부이니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포기하는 순간 그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사람의 아들의 날, 곧 종말은 갑자기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 노아 때처럼 그리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때처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고 팔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의 날을 순간을 사는 사람들은 보통의 날과 구분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아들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날마다가 사람의 아들이신 분을 만나는 사람의 아들의 날이며 그러기에 보통의 날이 정성을 다해야 하는 종말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종말은 말 그대로 세상의 끝날이기에 세상의 것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세상의 것에서 의미를 찾는 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것에서 의미를 찾는 날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들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것들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목숨을 보존하지 못하고 오히려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간만을 채우는 의미 없는 재미나 쾌락을 포기할 때 오히려 의미로 가득 찬 진리의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을 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영혼을 사는 방식으로 삶의 의미와 재미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묶여 사는 재미보다 세상에서 벗어난 영혼이 없어지지 않을 재미, 참 기쁨을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정성스레 살 때에 얻어질 것입니다. 순간을 넘어서 영혼이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종말이 세상에선 끝이지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처럼 신앙인에겐 날마다의 날들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새로운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로 끝난 모든 것을 넘어서 영원한 기쁨을 찾아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순천 매곡동 본당 김종대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종대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1분 교리 김충섭 신부입니다. 대축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성가대에서 그레고리안 성가를 부를 때가 있는데 이 성가는 가톨릭의 전통적인 성음악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읊던 노래들은 초대 그리스도교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교 전통인 전래음악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5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교회 전래가 발전하면서 여러 종류의 교회 음악이 난립하게 되자 교황 그레고리오는 이것을 수집, 정리하였기 때문에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레고리안 성가는 주로 남자 수도원에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단음으로 이루어진 그레고리안 성가의 가사는 시편이 많았고 언어는 라틴어로 되어 있었으며 이것은 단순한 노래라기보다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숭고한 기도였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소후 출판사에서 펴낸 권남희 작가의 책 이제 유명해지지 않기로 했다에서 그릇, 그 여자, 그 남자 부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살림에 재미를 붙였던 30대 어머니는 특히 그릇을 살 때 행복해했다. 아버지를 대신해 농산물을 새벽 시장에 넘기는 일로 서울을 다니던 어머니는 점점 눈썰미가 높아졌다. 어찌 사람이 돼지도 아닌데 그릇 하나에 매달려 밥만 퍼 담아 먹고 살아야 하나 생각이 든 것이다. 동네 아주머니들과 수다를 떨 때마다 결혼 당시 달랑 수저 두 벌과 솥단지 하나였다고 되풀이하는 어머니에게서 평범한 가정주부처럼 밥상을 한껏 차려 좀 살아보는 기분을 내보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았다. 늘 적극적이었던 어머니는 살림살이를 새로 장만할 때마다 생기가 넘쳐 덩달아 우리도 힘이 났다. 딸들이 소녀티를 벗자 어머니는 혼수 장만 핑계를 대며 점점 판을 키워갔다. 따로 장만한 자개 찬장에는 수시로 사들인 그릇들이 쌓였다. 부엌 살림에 돈 들이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아버지가 낭비한다고 야단을 쳤던 기억이 남아있다. 돈만 모이면 땅에 투자하는 아버지에게 비싼 식기들은 사치였다. 일제징용과 6.25를 치르며 늘 이동생활을 했던 아버지에게 그릇은 간단하고 실용적이면 그만이었다. 밥그릇과 국그릇, 솥단지와 수저만 있으면 됐지. 그 외에는 절대 허락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나도 결혼 후에 비싸다 싶은 그릇을 사드릴 때는 남편 모르게 샀다. 남자의 귀질인가. 남편도 그릇 사는 일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12명의 대가족을 위해 준비하려면 찜통부터 접시까지 필요한 게 많아 늘 빠듯한 식기들 때문에 전쟁 치르듯 마음이 불편했다. 요리 도구와 그릇들은 집안일, 그것도 큰일을 치르기 위해 사는데도 죄나 지은 것처럼 남편 몰래 할부로 끊기도 했다. 일생 동안 그릇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남편이 어느 날 일을 냈다. 목기로 제기 세트를 장만한 것이다. 남편의 식기에 대한 열망이 집안 어른이 되었다는 명분에서 발현되었다. 부모님 앞에서 늘 아이일 수밖에 없던 그가 부모를 향한 마음을 담아두고 싶은지 제기를 꺼내 닦아 정리하면서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다. 퇴직 후의 삶이 무엇일까? 제기를 소중하게 다루는 글을 통해 생각한다. 죽은 자의 영혼을 관리하는 자신의 역할을 발견한 것인지도. 그는 남은 인생 완주를 위해 가는 코스에 획득한 아이템이 흐뭇한지 가끔씩 들여다보곤 한다. 60대부터 죽음의 집을 짓는 데 몰두하다가 87세에 돌아가신 시어른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가브리엘 폴의 작곡의 레퀴엠 작품으로 48번에 있는 자비송과 함께하는 입당송 레퀴엠입니다. 몬테베르디 합창단과 로만틱 레볼루션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생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형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좋은창 TWOA 비즈니스 제인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제30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개막을 앞두고 전 세계 지도자들을 향해 기후위기 극복과 피조물 보호를 위한 용감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피조물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평화와 정의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전 세계에 회심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현재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는 주로 국가 간 갈등에 집중돼 있다며 피조물에 대한 존중 부족에서 비롯된 천연자원 약탈은 기후변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평화를 위협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지만 집단적 이기주의와 타인에 대한 무관심, 근시안적 태도로 대표되는 정치적, 인간적 행위가 아직도 만연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교황은 연대를 바탕으로 기후행동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기후변화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후행동을 위해서는 각 국가가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책임을 공유해야만 한다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지자체, 과학계와 종교계를 비롯해 다양한 비정부기구,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가 도로통행료 제도와 주행세 시스템을 대폭 개편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크리스 비숍 교통부 장관은 이번 교통수입 개정 법안을 통해 더 나은 도로를 더 빨리 건설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운전자들이 새로운 유료도로를 이용할 경우 합리적으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형 차량이 통행료를 피하려고 부적절한 우회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지방정부는 이 통행료 수익을 우회도로 유지관리에 사용할 수 있으며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주행세, 즉 로드 유저 차지스 제도도 기존의 종이 스티커 방식에서 디지털 구독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민간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행거리 측정 장치를 통해 데이터를 자동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비숍 장관은 이 변화가 향후 휘발유세를 폐지하고 경유, 전기차 등 모든 차량에 주행세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약속했던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5도 목표가 사실상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은 최근 보고서에서 인류가 할 수 있는 최선은 1.5도를 가능한 한 짧은 기간만 초과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1.5도라는 수치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지구 시스템의 위험한 전환점이 시작되는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온도 이상에서 산호초 붕괴, 아마존 우림의 사바나화, 해양순환의 정지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4년은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기온이 1.5도를 처음으로 넘긴 해로 기록됐습니다. 다만 과학자들은 한 해만의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5년 안에 확실히 1.5도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온도 상승폭이 작을수록 피해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능한 한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국제법적으로도 1.5도 목표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각국이 살기 좋은 기후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 기온이 일시적으로 1.5도를 넘더라도 인류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 다시 되돌릴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차드 체임버스 경찰청장이 지난주 과속으로 단속돼 범칙금을 부과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청장으로서 가장 멍청한 짓이었다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는 포리로아에서 열린 신임 경찰관 졸업식 연설에서 자신이 잠시 정신이 나갔었다고 말하며 신임 경찰들에게 실수로부터 배우라고 그리고 전진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체임버스 청장은 11월 6일 순찰견팀 졸업식 후 돌아오던 중 웨스턴 헛로드에서 시속 100km 구간에서 시속 111km로 비표시 경찰차를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즉시 $80의 범칙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번 과속 인정은 전임 앤드류 코스터 청장 등이 연루된 재본 맥스키밍 전 차장의 성적 비행 의혹 은폐에 대한 독립경찰감찰국의 비난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에 나왔습니다. 체임버스 청장은 이 은폐 사건을 치욕적이며 리더십과 청렴성이 결여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맥스키밍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가 기소당한 여성에게 경찰을 대표해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부 학교들이 정부의 와이탕이 조학 관련 의무 폐지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학교들이 조약을 실천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조약의 원칙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거나 마오리어를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조항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전국 여러 학교들은 이에 반대하며 조약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계속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헛밸리의 다이어 스트리트 스쿨은 조약을 지키는 일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교육적이고 시민적인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니즌의 킨스 하이스쿨은 와이탕이 조약은 학교의 도덕적 기반이며 학교 운영 전반에 그 원칙을 반영해야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타루르 초등학교 역시 정부 정책이 바뀌더라도 학교의 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공동체는 조약에 기반한 협력에서 세워진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조약은 학교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며 학교들이 불명확한 법적 의무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단체 컨슈머 엔젯은 온라인 쇼핑 시 사용되는 카운트다운 타이머나 재고 부족 알림 같은 기만적인 전술을 딱 패턴스로 규정하고 이러한 관행을 규제 및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컨슈머 엔젯은 약 1,500명의 뉴질랜드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응답자의 40%가 딱 패턴 때문에 온라인 구독 취소에 문제를 겪었다고 답했고 4분의 1은 원하지 않는 구독을 계속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booking.com의 하나 남음 같은 희소성 유도, 티켓마스터의 숨겨진 수수료와 압박성 타이머, 헬로프레쉬의 복잡한 4-5단계 구독 취소 과정, 제스타 항공권의 사전 선택된 옵션 등이 다크 패턴의 예로 지목됐습니다. 응답자의 6%만이 다크 패턴이 도움된다고 답해 대다수 소비자가 이를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슈머 엔젯은 다크 패턴이 현재 전혀 규제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으며 상업 소비자 담당 장관이 이를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지정해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이나 규제를 검토 중인 호주의 사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2025년 10월 전자카드 지출 데이터에 따르면 기대했던 소비지출 회복세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비록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지출 증가는 소모품 및 식료품의 필수재와 연료 부분에 국한됐습니다. 전체 소매 매출 지출은 9월 0.5% 하락 후 10월에 0.2% 소폭 상승했습니다. 연료 및 차량을 제외한 핵심 소매 지출 역시 0.2% 증가했습니다. 웨스트팩의 경제학자는 이 증가가 식료품 지출 증가와 관련이 깊으며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것이며 가계의 소비 심리가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구 내구재, 의류, 숙박, 외식 등 선택적 지출 부분은 하락해 금리 인하로 가계 주머니에 돈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전히 닫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리테일 렌젯은 소매 부분이 심각한 압박에 놓여 있으며 실질 카드 지출 증가율이 현재 인플레이션율보다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매업체들은 마진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의 즉각적인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 추정치에 따르면 2025년 9월까지 12개월 동안 뉴질랜드 인구는 순이민으로 12,434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순 증가분인 42,436명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며 2013년 이후 9월 마감 연도 기준 가장 낮은 순이민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9월 마감한 순이민은 장기 입국자 138,861명, 장기 출국자 126,437명입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장기 유출이 순이민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민권자 72,684명이 출국하고 26,316명이 귀국해 순 손실은 46,3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손실은 다른 국적 시민권자들의 순유입으로 상쇄됐습니다. 주요 이민자 출신국은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이민자를 보낸 나라는 중국이고 인도, 필리핀이 뒤를 이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오전 한때 비가 내리다가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유경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TW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조 네오신보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다 해도 연고자가 시신을 인수하지 못하거나 기피한 사망자를 뜻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가 6천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홀로 세상과 이별한 무연고 사망자들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따뜻한 배웅을 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들의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비영리사업단법인 나눔과 나눔입니다.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눔과 나눔의 김민석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세상과 작별하는 그 순간, 그 마지막을 기억해준 이가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요?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연고 사망자들의 마지막 길이 외롭고 쓸쓸하지 않도록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 사단법인 나눔과 나눔 김민석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눔과 나눔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너무 담백한데. 사단법인 나눔과 나눔 하면 그냥 그 나눔은 좀 아 뭔가 나눠주는구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밥퍼 공동체나 뭐 그 명동 밥집이나 이렇게 나눔이라고 하면 우리가 밥을 준다의 개념들이 좀 많이 기억나는데 이 나눔과 나눔이 어떤 단체인지 제가 뭐 얼추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눔과 나눔은 애도할 권리와 애도받을 권리의 보편적인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고요. 이 애도할 권리와 애도받을 권리에서 배제되는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무연고 사망자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장례를 지원하고 관련한 상담 등을 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눔과 나눔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신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눔과 나눔이라는 그 단체 명에 살짝 의아함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애 마지막 순간에 인기척과 온기를 나눈다. 아. 생애 마지막 나눔을 아. 우리가 함께 한다. 아. 네, 그리고 이 나눔들이 또 다른 나눔으로 세상에 퍼져나가길 바란다.
사실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안에 사실 저 생각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마지막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존엄성을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인식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는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바라보고 하는데 그 돌아가신 분의 그 마지막 인간적인 존엄성, 죽어서 이제 송장이야, 뭐 이제 더 이상 생명체가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 그 존재만에도 존엄성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흔히 죽음이 관계의 끝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일을 해보니까 죽음이 바로 관계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네. 내 기억과 마음 속에 그 사람은 여전히 존재하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온기와 인기척을 나누지 않고 그 사람을 그냥 처리해버린다면
그렇죠.
그 관계 정리가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걸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하신 표현 중에 처리한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아 나는 그렇게 싫어라고 하면 그 누군가한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야 죽은 사람한테 못하러 그렇게 해가 아니라 그 안에서의 마지막까지의 챙겨줌. 그리고 또 그걸 통해 서로 간에 진짜로 나눈다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할 것 같습니다. 대충 이제 무연고자라는 개념을 알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무연고 거기다 또 사망자라고 하면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아, 그게 뭐야라고 하실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무연고 사망자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연고자가 없는 경우인데요. 이 없다는 것은 고인이 고하셨을 수 있고 네. 실제로 저희가 장례 치른 분들, 장례 약속한 분들 중에서는 전쟁고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인데 남한에서 가정을 꾸리지 않으신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는 너무 오래 살아서 무연고 사망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103세 어르신의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손주분들까지 다 돌아가신 거예요.
손주분들까지 돌아가셨다고요?
네. 아. 손주분들이 좀 일찍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어르신을 뺀 모든 가족분들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연고자가 없어서 무연고 사망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네네네네.
이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고인의 시신이 부패 상태가 너무 심해서 고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거나 네, 뭐 백골로 발견되어서 네네네. 고인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 없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고인의 가족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연고자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 단절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다라고 지자체에 시신을 위임하거나 지자체에 시신 인수 여부를 묻는 공문에 응답하지 않게 되면 무연고 사망자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이제 그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다 하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경우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고요. 70% 이상을.
아, 지금 현재로서는요?
네, 70% 이상을 차지하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상식적인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 없이 태어나는 아이는 없고
뭐
그 모를 수 있다뿐인 거지. 그래서 대부분은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네, 시신을 위임하게 되고 그렇게 무연고 사망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 번째 말씀하셨던 즉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돈이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한 사람들이 많긴 하겠지만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그 혼자인 경우들이 많죠. 뭐냐면 이제 형제 자매가 없고 부모는 있으나 형제 자매는 없고 혼자 그 독자일 경우. 독자인데 결혼을 안 했어. 그러면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 첫 번째 케이스 그 연고자가 없는 경우들이 이제 점점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확실히 드는데요.
네,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은 네. 대체로 50대, 60대 그리고 어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분들은 사실 형제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 네, 네.
근데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 특히 이제 저희 청년 세대들 네네네. 같은 경우는 외동인 경우도 많고
그렇죠.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분들이 확정적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안타깝지만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책에도 쓴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결혼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 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건 제 동생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죠.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대로 이제 살다가 죽게 되면 아마 지금 피크 사망 연령대가 거의 90세에 근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제 동생도 그 즈음이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동생도 마찬가지로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다고 치면
예, 형이 먼저 죽냐 동생이
그렇죠.
먹냐 죽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그래도 연고자가 있는 거고
근데 건강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동생이 제 장례를 치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누가 먼저 해냐 따라서 아,
네, 그렇죠.
세 번째 케이스로
네.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고령
그렇죠 고령에다가 내가 그 수습하기에는 나도 좀 부담스러우니까
실제로 무연고 사망자분들 중에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형제분들이 마찬가지로 고령에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고
그렇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형제를 무연고 사망자로 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저도 똑같은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네.
사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작년에 그 각 서울 지역에 있는 각 지구 신부님들 이렇게 모임 있을 때 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 신부님들은 이제 내가 죽으면 교구가 책임진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법적으로 보면 교구는 그러니까 신부는 교구하고 그냥 고용 관계지 그 뭔가 가족 개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신부님들 그냥 그걸 그냥 교구가 책임진다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회법적으로는 무연고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걸 말씀을 드리니까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나의 부모님이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다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 자매가 있으면 그나마 좀 낫긴 하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한 케이스도 있지만 외동일 경우에는 무연고자죠, 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신부님은 계속 교회가 책임져 줄 거야라는 생각에서 생각이 없지만,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심각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전에 어떤 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다녀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들도 사실 따지면 무용고자거든요. 그렇지
네,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 이게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 무용고자했을 때 아우 내일이 아니야라고 했지만 내 일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조금 갑자기 그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좀 적극적으로, 아, 이게 좀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예, 듣느시는 분들이 조금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지금 그 작년 한 해에 그 이런 케이스로 해서 무용고자 장례를 한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나눔과나눔에서 네. 장례를 지원한 무용고 사망자분들은 1,391분.
1,391분.
91분. 아. 네.
지금 아까 전에 제가 그 오피닝 때 말씀드렸던 6천여 명이라고 했을 때는 거의 뭐 한 6분의 1 수준만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체 통계고요.
네.
서울시 통계에서는 1,391분의 장례를 지원을 했고요.
네네.
지금 현재 하루에 보통은 4분.
그렇죠. 지금 계산만 해도 한 3번에서 4번 정도.
많게는 6분.
6분.
네. 그렇게 장례를 하고 있고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보통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이제 상주가, 그러니까 그 이제 사진이 있고 그다음에 상주가 옆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을 치른다 하면 어떻게 하나요?
마찬가지로 상주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사별자분들, 그러니까 고인의 사별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했던 분이 그래도 이렇게 차려놓으시면 오시긴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그렇게 가족분들이 오시기도 하고요.
네.
가족이 아니지만 네. 고인과 알고 지냈던 분들, 뭐 이를테면 지인이나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사실혼 관계의 네네. 배우자라든지,
아.
네, 그리고 조카나 이런 분들은 또 법률상 연고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네.
장례를 바로 치를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조카분들이 그 장례에 오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는 돌아갔고
네.
내 형제의 조카가
네.
그러니까 아들이 나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바로 할 수 없는 거죠.
네.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고인과 직접적인 인연이 있는 분들이시니까
아.
그분들한테 상주를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그 밖의 상황에서는 저희가 자원활동 그 공고를 내서 자원봉사자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대리로 상주 역할을 해주십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상주가 있긴 하는데
네.
그 고인하고 관계성 있는 사람이 그 상주 역할을 하느냐, 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대리자의 역할로 상주 역할을 하느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찾아오신 분들은 그래도 고인하고 관계 있으신 분들이 찾아오긴 하시나요? 안 그러면 비어있는 경우들이 많은가요?
사별자분들이 최근에는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고요.
네.
공영장례 현장에 그 빈소에 사람이 아예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 보통 이제 장례식장 가면 3일 내지 뭐 5일 정도 한다 하면 그런 경우는 며칠 정도 되는가요?
화장장에 도착해서 화장이 모두 마무리되고 마지막에 장지에 모시는 것까지 하게 된다면 3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네.
빈소에서 장례식을 진행하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러니까 잠깐 네. 이제 그 장례식장에 모여서 간단하게 인사 나누고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바로 화장장 가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일단 서울시의 경우에는 무용고 사망자분들이 모두 화장장에서 장례식을 진행합니다.
네.
서울시 관내 화장장이 서울시립 승하원과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강남 쪽에 있는 네, 서울추모공원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서울시립 승하원에서 지금은 모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 무용고 사망자분들이 다 화장을 하게 되니까 화장장으로 모두 모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화장장에 빈소를 마련을 해서 거기서 장례식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그래도 뭐 그 보통 장례식장처럼 뭐 3일 뭐 이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 안에서 고인을 애도하는 뭐 짧게는 10분이라도 예,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는 의미로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애도할 시간과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근데 이게 최근에는 장례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조문객이 많지 않고 그냥 가족들끼리 조용히 본인들끼리 장례를 치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가족장이라는 형태의 장례 방식을 선택하시기도 하거든요.
아, 네.
그건 3일 동안 빈소를 마련하지는 않고 발인하는 날에 잠깐 이제 빈소를 마련을 해서 발인제 형태의 고인 예식을 진행하고 장지로 이동하는 그런 형태의 장례식을 요즘은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저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가 딱 이 가족장과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우리가 뭐 조문객을 받고 그러다 뭐 음식을 차려주고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최소한이긴 하지만 고인이 충분히 기릴 수 있는 그 시간 장소를 마련해서 그 고인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렇게 보내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장을 대부분 다 한다고 했는데 뭐 그렇다면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뿌리게 되나요? 안 그러면 어디다 또 놔두시게 되나요?
이게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아, 그래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는 법률에 근거해서 무조건 봉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5년간 봉안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서울시에서 마련한 용미리에 있는 무연고 추모의 집이라는 봉안당에 모셔지게 되고요.
연고 없으신 분들은 애당초에 없으신 분들은 거기 그렇게 잠깐 5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 이후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유고를 인수해가는 사람이 없으면 합동 매장되게 되어 있고요.
합동 매장이 되고
일단 봉안을 하는 이유는 공부상에 없을 뿐이지 혹시 모를 친생자 뭐 가족들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보관을 한다는 개념에 조금 가까운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최대한 그 누군가가 연고가 있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시간을 좀 벌어준다는 것도 있네요.
네, 그렇죠.
네.
반면에 연고자분들이 위임서를 쓰거나 기피하는 경우는 이분들이 장례를 치를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봉안을 하지는 않고 유택동산이라는 곳에 유고를 뿌리거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위임서를 작성하신 분들이 비용을 부담을 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직접 거기까지 모시고 가실 수 있다면 서울시립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반대로 또 연고가 있으신데 아예 그 뭐 어떤 의도를 전혀 안 가지고 가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뿌리는 거가 하나 있고 안 그러면 이제 매장하는 또 그건 자연에서 매장하는 거죠?
매장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잔디장의 형태만 가능한데 땅에 이제 톱밥이나 흙과 유고를 이제 섞어서 묻고 그 위에 잔디를 덮는데 이건 다시 이제 돌이킬 수는 없고요. 40년 이후에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그렇게 그러니까 연고가 있을 경우 또 있는데 그 인수하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 크게 두 케이스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승철이 부릅니다. 말리꽃.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인 서울시 무용고 사망자들이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 나눔과 나눔의 김민석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무용고 사망자 어떤 장례하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처리
처리라기보다는 이렇게 어디다 모실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는 지금 이런 것 같고 다른 시에도 분명히 있겠죠. 예,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방식인가요? 안 그러면 조금 뭐 물론 시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어떤 모습인가요?
일단 지자체별로 예산 상황이나 조례 유무 네. 그리고 실현할 수 있는 행정력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공영 장르는 지자체마다 모두 다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반빈곤센터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영 장례 운동을 하고 계셔서 조금씩 상황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에는 안양시 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돼서 네.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을 하고 서울시와 약간 유사한 형태로 네. 장례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천도 공영장례를 하고 있는 구들의 경우에는 의전업체나 그러니까 상조회사나 장례식장 그리고 자원봉사 조직 같은 곳에 협조를 요청해서 그렇게 장례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무용고 사망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뭐 그 이웃집이나 그 누군가 집주인이나 이제 발견하게 되면 제일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근데 경찰 조사하다가 무용고자라고 나오면 이제 나눔과 나눔에 따라 연락이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뭐 변사냐 병사냐에 네. 따라서 갈리게 되는데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네. 병원에서는 일단 안치실로 모시겠죠. 네. 인근 장례식장이나 본인들이 소유하고 네. 있는 장례식장에.
네.
일단 가족을 한번 기다릴 겁니다.
네.
근데 가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고 사망자로 추정이 되니
네.
행정처리를 진행해달라고 자치구에 공문을 보낼 거고요.
아,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네. 네. 자치구에서 모든 행정처리를 다 끝낸 후에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 네. 나눔과 나눔 그리고 서울시와 계약한 의전업체 그리고 화장장과 장례식장 등으로 공영장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아.
변사의 경우에도 비슷하긴 한데 일단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네.
범죄 유무를
네.
가리시고 그 이후에 연고자를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그때 연고자분들이 장례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거나
네.
못한다고 하시거나 혹은 장례를 치를 연고자분들이 아예 없거나 하게 되면 그때 자치구로 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자치구가 연고자를 찾는 작업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럼 결국 연고자를 한 두 번 찾는 거네요?
변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무용고 사망자로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공문이 넘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시일들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냥 들어도 만약에 병사일 경우에는 그래도 뭐 제가 볼 때는 뭐 보름 정도의 느낌이 좀 있는데 변사 같은 경우에는 뭐 꽤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분들의 경우에는 평균 안치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것도 고인분들마다 제각각이어서 다 각기 다른 사연들과 그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적게 안치돼 계신 분은 뭐 닷새 만에 장례가 치러지기도 하고요. 제가 본 고인분들 중에 최장 안치되어 계셨던 분은 3년 가까이 안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병사는 아니고 변사일 경우.
이거는 병사냐 변사냐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되게 뭔가가 이제 돌아가셨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또 다른 버전이면 돌아가셨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참 이게 복잡하네요.
네, 세상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네. 케이스도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해외에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 가족들이 시신 인수를 하겠다라고 의사는 계속 밝히는데 그래서 한 몇 달 정도 안치료는 꼬박꼬박
네.
송금을 하고 보냈는데 정작 인수는 하지 않는 근데 인수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게 아닌 이상 임의로 지자체나 장례식장이 시신을 화장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혹시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연고자가 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연고자가 있는데 연고자가 공영장례를 신청할 수도 있나요?
공영장례는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공영장례가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영장례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와 동의어는 아닙니다.
아.
공영장례는 크게 두 가지가 네네네. 있고요. 제가 항상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연고자가 있는 저소득 시민 공영장례라는 아. 제도가 있어요.
네네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장례 비용이 너무 비싸서예요.
아, 아.
네. 2015년에 한국 소비자원이 조사했을 때 한국의 평균 장례 비용은 1,380만 원 가량 되거든요.
네.
고인분이 수급자라고 했을 때 그 연고자분들도 수급자인 경우가 꽤 있어요.
네.
근데 그 수급자분들이 최소한으로 장례를 치른다고 해도 돈이 100만 원 단위가 나가게 되죠.
네, 네.
그럼 돈이 없어서 내가 장례를 치를 의사는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시신을 위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서울시와 나눔과 나눔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럼 2단계에서 장례를 치를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장례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하면 무연고 사망자를 한 사람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아하.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를 한 사람이라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연고자가 있는 저소득 시민 공영 장례가 존재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네. 신청으로.
그건 신청
진행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연고자분이 신청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의 경우에는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것도 종종 본인이 무연고 사망자가 될 거라고 예상되시는 분들이 불안을 덜고 싶으셔서 미리 신청하겠다고 나눔과 나눔을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네.
그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신청 같은 거 하실 필요 없고 서울시는 모든 무연고 사망자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냥 안심하셔도 된다. 뭘 하실 필요는 없다. 네.
아, 결국은 이제 신청에 그러니까 연고자가 있을 경우 신청하는 거니 이 무연고 장례하고 다른
네.
그 저소득층 공영 장례라는 제도가 있고
네.
여기는 지금 전형적으로 이제 무연고에 관련된 그 공영 장례만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사실 이거 아시는 분도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많지 않으셔서 서울시도 매년 그 계획을 발표를 하잖아요.
네.
올해 연고자가 있는 저소득 시민 공영 장례를 몇 건 하겠다. 근데 그 목표치를 항상 못 채웁니다.
못 채우는 게 좋은 건가요?
좋지 않은 거죠.
아, 못 찾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제도를 모르니까
아.
심지어 공무원분들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아.
이 제도를 설명해 주거나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거예요.
아, 저는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안 돌아가셔서 또 무용고자가 아닌 분들이 많아서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제도 자체를 몰라서
네.
아, 이거 누구 문제일까요? 이거는
이거는 한국의 공무원 분들이 어쩔 수 조직 문화가 애초에 그 반년에서 1년 정도면
다들, 교체가 되니까
네, 교체가 되고 인수인계가 막 상세하게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실 나눔과 나눔이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를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서울시랑 MOU를 체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노하우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례와 케이스들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지 않으니까 이 제도가 개선되고 나아가는 게 굉장히 더디거나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눔과 나눔은 사람이 교체되더라도 이걸 노하우를 계속 축적하고 상담이 가능하니까
네.
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 쪽으로 상담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해당하고 있는 동주민센터로 오히려 저희가 연락을 해서
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네.
설명을 쭉 드리고 신청서 받고 대상자가 되는지 아닌지 판단하신 다음에 구청으로 공문을 넘겨주셔라
네.
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게 참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사회에서 다양한 제도나 이제 안전장치를 다 마련했는데 도리어 그거를 안내해줘. 그러니까 사실 시민이 다 알면 참 좋긴 하겠지만 사실 그 나랑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좀 공무원이 알고 있어서 알려주면 참 좋긴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 나도 좀 불안해서 미리 나 무용고자니까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 다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걸 모르고 있었으면 자기가 우려된 대로 무용고 그 뭐지 장례 절차를 전화도 못 받고 그냥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요. 무용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돌아가시거나 하는 게 아닌 이상 시설은 시설장이 보통 장례를 치르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닌 이상 서울시 그러니까 책임 주체인 무용 사망자 분들은 모두 공영 장례가 제공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되긴 되는데 네. 그것을 때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잘 모르고 있으면
잘 모르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네,
그러길. 참 이게 참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요새 사회를 살면서 느껴지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것들 다 놓치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아쉽다는 생각도 많이 들긴 하는데 혹시 그 아까 말씀에 노하우가 많이 쌓이셨다고 하니까 그동안 이제 무용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좀 기억에 남는 뭐 일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례가 뭐 하나 두 개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네.
사실 모든 장례 매 순간의 장례가 다 기억에 남긴 합니다. 연고자분들이 사별자분들이 오시면 오신 대로 기억에 남고
없으면
안 오시면 없는 대로 기억에 남고 그렇게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관의 무게 혹은 화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보게 되는 분골의 양 그리고 화장이 끝난 직후에 분골은 굉장히 또 뜨겁거든요.
네, 네.
그 온도
네.
이런 것들로 기억에 남고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장례는 있는데요.
네.
제 또래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분들도 무연고 사망자가 되시기도 하거든요. 그분들의 장례를 치를 때에는 어쩌면 사회에서 만났다면 친구가 될 수도 있었던 네.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이 쓰이기도 하는 것 같고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아기 장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무연과 아기 장례를 하기도 하는데
네.
아기의 관은 일반적인 관보다 훨씬 크기가 작습니다.
네.
한 사과 상자 정도 되는 작은 관인데 그건 사실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들 무게도 아니에요. 그 무게 를 제가 직접 들거나 할 때 좀 힘든
네.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심정적으로.
네. 사실 잠깐 물어보게 되는 게 무용고 장례식을 치른다라고 누구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아까는 이제 그 사별자는 그래도 관계가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주변 지인들도 그냥 오겠다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알고 오시는 걸까요?
사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연고자가 아닌 분들한테 지자체가 부고를 알리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그럴 의무나 이런 것들이 없고요.
네네네.
그래서 나눔과 나눔이 서울시 공영장례지원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네.
공문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그 주소지나 이런 것들을 전부 입력하고 기록을 해서 실제 네. 어디 거주하셨는지를 찾아봅니다.
네.
이를테면 고시원에서 사셨다.
네.
그러면 그 고시원 원장님이 장례에 참석하시길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네.
그러면 저희가 고시원에 항상 연락을 해서 혹시 찾아오실 분이 계시냐. 그렇게 장례에 오실 만한 분들을 수소문하고 찾는 과정을 나눔과 나눔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만만치 않겠네요.
네. 때로는 뭐 형사나 탐정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실마리를 하나 얻게 되면 그걸 통해서 오실 만한 분들을 찾고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도리어 그 일이 제일 많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일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있기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 공영장례라는 제도가 아니면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만
네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그렇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장례에 오신 분들도 이렇게 하는지 몰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 정도이다 보니까 사별자분들을 찾고 그 부고를 알리는 일이 공영장례를 진행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잘 보내드린다 또 의미가 있지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알고 있던 지인들을 거기에 초대한다. 그 일이 정말로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돌아가신 분들한테 마지막 선물 같은 걸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또 남아있는 자한테는 그래도 마지막 인사를 그 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짜로 애도할 수 있는 서로 간의 그 권리?
네.
그 애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할 수 있는 권리를 정말로 잘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는 사람이 함께 해주는 그거. 그냥 이분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이제 장례 지는데 우리끼리 그냥 우리 어제 뭐
죄송한 얘기지만 나누가 나눈 사람들끼리 있다가 응? 그게 아니라 그거하고 끝까지 마지막 연을 찾아주는 그 되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눔과 나눔도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 열심히 잘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일하시는 분들 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저를 포함해서 세 사람이 지금 상근 중입니다.
세 사람이서 일하기는 너무 많은 일이 아닐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장례를 하루에 뭐 세, 많게는 여섯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되게 힘드시겠는데요?
그래도 많은 시민분들이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장례를 저희 혼자서 하는 건 또 아니라서 이를테면 제가 적어왔는데 네.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 고양동 성당, 관산동 성당, 향동 성당 네. 그리고 신원동 성당 이런 성당에 계신 연령의 분들이 아. 손을 도와주시려고 아. 이제 장례에 참석을 해서 상주를 맡아주시기도 하고 같이 운구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레지오 분들도 오셔서 아. 함께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일이 많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나눔과 나눔처럼 그 이런 쪽 일을 하는 또 다른 단체들이 또 있나요? 그 서울시 안에?
서울시 안에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네. 왜 그러냐면 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 성당에 관련된 거 분들이어서 이런 거는 개신교 쪽도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네, 실제로 목사님들도 이 장례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네, 네.
뭐 불교 네, 조계종 연불봉사팀 분들도 항상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네.
특히 이제 종교 를 가지신 분들이 이 장례라는 영역에서 또 관심이 높으시기 때문에 네네. 함께 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거 운영 같은 경우는 재정적 운영은 뭐 어디 후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거의 100% 시민분들의 후원금, 자발적인 아.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서울시하고 MOU를 맺었는데 서울시에서 아무것도 안 받습니까?
전화요금은 내주고 계세요.
아니, 그거는, 좀 그렇지 않나?
네, 예, 그냥 서울시가, 무관심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면, 일정 정도는 저희가 자진해서 받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공영장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공공이 해야 될 일과 네. 시장이 해야 될 일 두 네. 가지 사이에서 시민들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공공이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고 그걸 실무를 뭐 염습을 하고 입관을 하고 운구를 하고 장례식을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은 뭐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예산을 받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이 두 축만 움직이게 되면 형식만 남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심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
네네.
다만 이분들끼리만 하게 되면은 형식만 남게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시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나눔과 나눔이 지금은 그 시민 참여의 역할을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네.
이 시민 참여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받지 않고 그 어느 한쪽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쪽 모두에게 뭐 비판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주체성이 좀 확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표현은 좀 그렇긴 네. 하지만 후원은 잘 들어옵니까?
저는 2020년에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그때는 두 사람의 인건비를 감당하고 장례를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벅찬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일을 계속하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후원금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아.
특히 이제 코로나로 다른 이런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어려워졌을 때도 나눔과 나눔은 꾸준히 계속 증가를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딱 세 사람이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 그런데 딱 타이트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적극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네. 만일 거기서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뭐 뭘 더 하고 싶으십니까?
이를테면 지금 무연고 사망자분들이 서울시도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립 승하원과 서울추모공원이 동시에 열려야 되는 때가 아.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때 양쪽으로 활동가가 가서 장려를 지원해야 될 텐데 지금 사실 세 사람의 인력으로는 그렇게 그렇죠. 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나눔과 나눔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만을 지원하는 단체는 아니다 보니까 네. 그 밖에 교육사업, 뭐 캠페인 사업 등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뭐 대관료라든지 오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꾸리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이제 원하는 저희가 열정만큼 모두 다 소화하기에는 살짝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품을 내어주고 계셔서 어떤 곳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들 설명을 쭉 들으시고는 그러면 뭐 대관료를 좀 낮춰주겠다. 혹은 어떤 강사분께서는 저희가 강사료로 이제 드린 돈을 다시 저희한테 모두 후원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네.
그 시민 참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 캠페인 중에 리멤버라는 캠페인이 있는데 그걸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리멤버 캠페인은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사회적 참사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대구 지하철 참사라든지 성수대교
네네네.
네. 참사 추모제 저희가 함께 하기도 했는데 이 참사들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세월호도 있고 이태원 참사도 있고 그래서 이 참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이 참사에서 희생된 분들 그리고 희생된 분들의 가족분들은 직접적인 당사자니까 이분들이 애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딱히 의문을 품진 않아요. 그런데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시민분들도 애도와 그 비애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어딘가에서 그 애도의 마음이 충분히 지지받지 못하는 경험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너는 가족도 아니고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닌데 왜 네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해? 라는 말을 놀랍게도 듣기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애도의 저희는 박탈된 애도라고 하는데 그런 박탈된 애도를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한 애도의 공간 그리고 이 참사가 되풀이되고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참사의 직접적인 희생자분들의 애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리멤버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몇 년 전서부터 나왔던 그 애도를 할 권리라는 말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회가 바쁘다 보는 그런 시선에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지만 애도라는 게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질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무심코 콕 나올 수도 있겠고 또 나는 관계 없지만 나도 저 사건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느껴가지고 애도하는 사람도 있겠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현대 사회를 좀 살면서 그 애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잘 안 만들고 야 죽은 사람한테 맡겨 뭐 그거 뭐 산 사람 살아야지라는 식으로 던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참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청자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일단 무연고 사망자분들의 얘기를 오늘 가장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이 무연고 사망이라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고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감각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종종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인기척과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왜 치러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사별자분들이 계시다. 가족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법률적인 가족이 아니어서 그런 장례를 치르진 못했지만 애도할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오케이 공영 장례 지원해줘야지. 그런데 그런 관계도 없고 고인분한테 그런 관계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고인분이 우리가 장례를 치러줄 거라고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야. 그러면 왜 굳이 그 사람의 장례까지 치러줘야 돼? 어차피 몰랐을 건데 그 사람은 모르고 그 사람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차라리 그 돈으로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희 이사님께서 예전에 활동을 하시면서 겪으셨던 일인데 쪽방분과 장례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그 쪽방을 돌아서서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문에 이게 방 벽에 쪽방 벽에 크게 저희 이사님의 핸드폰 번호를 적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이 쪽방에서 고독사하고 발견되더라도 이 연락처로 연락을 하면 내 장례를 적어도 처리하지 않고 존엄하게 잘 치러줄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적으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공영장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무연고 사망자에게 모두 보편적으로 공영장례가 제공된다라는 것이 예비 무연고 사망자분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인기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안심. 네. 내가 함부로 다뤄지지 않고 내가 나도 끝에 존엄성 있게 네. 다뤄질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 같은 어쩌면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이라는 그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인기척으로서의 공영장례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주신 사단법인 나눔과 나눔 김민석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사라진다면 그것은 넘어 우리 사회가 품지 못한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TWA 비즈니스 JM필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도로통행료 제도와 주행세 시스템을 대폭 개편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10월 전자카드 지출 데이터에 따르면 소비지출 회복세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장기였던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지 시간 12일 종료됐습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하는 수정 경제 전망에서 내년 실질 국내 총 생산 성장률을 높일지 주목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제30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개막을 앞두고 전 세계 지도자들을 향해 기후위기 극복과 피조물 보호를 위한 용감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피조물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평화와 정의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전 세계의 회심을 촉구했습니다. 경은 현재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는 주로 국가 간 갈등에 집중돼 있다며 피조물에 대한 존중 부족에서 비롯된 천연자원 약탈은 기후변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평화를 위협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지만 집단적 이기주의와 타인에 대한 무관심, 근시안적 태도로 대표되는 정치적, 인간적 행위가 아직도 만연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교황은 연대를 바탕으로 기후행동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기후변화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후행동을 위해서는 각 국가가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책임을 공유해야만 한다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지자체, 과학계와 종교계를 비롯해 다양한 비정부기구,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가 도로통행료 제도와 주행세 시스템을 대폭 개편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크리스 비숍 교통부 장관은 이번 교통수입 개정 법안을 통해 더 나은 도로를 더 빨리 건설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운전자들이 새로운 유료도로를 이용할 경우 합리적으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형 차량이 통행료를 피하려고 부적절한 우회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지방정부는 이 통행료 수익을 우회도로 유지관리에 사용할 수 있으며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주행세 즉 로드 유저 차지스 제도도 기존의 종이 스티커 방식에서 디지털 구독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민간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행거리 측정 장치를 통해 데이터를 자동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비숍 장관은 이 변화가 향후 휘발유세를 폐지하고 경유, 전기차 등 모든 차량에 주행세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들이 정부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와이탕이 조약 정신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잇따라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 위사회가 조약 이행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조항은 학교가 마오리 문화와 언어를 교육과정과 운영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교들은 이 변화에도 우리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오클랜드의 뉴턴 센트럴 스쿨과 와카탄의 엘렌데일 초등학교 등은 정부의 결정이 우리 정체성을 바꾸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약 200개 학교가 트리티 준수 의지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에리카 스탠퍼드는 조약 이행의 법적 책임은 학교가 아닌 국가에 있다고 설명했지만 마오리 단체들과 교육계는 이번 개정이 학생들이 조약의 의미를 배우고 체화할 기회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학교들은 앞으로도 마오리역 교육과 문화적 포용을 이어가며 뉴질랜드의 양대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적 가치를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가 약속했던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5도 목표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의 최근 보고서에서 인류가 할 수 있는 최선은 1.5도를 가능한 한 짧은 기간만 초과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과학자들은 1.5도라는 수치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지구 시스템의 위험한 전환점이 시작되는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온도 이상에서 산호초 붕괴, 아마존 우림의 사바나화, 해양순환의 정지화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4년은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기온이 1.5도를 처음으로 넘긴 해로 기록됐습니다. 과학자들은 한 해만의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5년 안에 확실히 1.5도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온도 상승폭이 작을수록 피해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능한 한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제법적으로도 1.5도 목표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각국이 살기 좋은 기후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 기온이 일시적으로 1.5도를 넘더라도 인류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 다시 되돌릴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리처드 체인버스 경찰청장이 지난주 과속으로 단속돼 범칙금을 부과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청장으로서 가장 멍청한 짓이었다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는 포리루아에서 열린 신임 경찰관 졸업식 연설에서 자신이 잠시 정신이 나갔었다고 말하며 신임 경찰들에게 실수로부터 배우고 전진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체인버스 청장은 11월 6일 순찰견팀 졸업식 후 돌아오던 중 웨스턴 헛로드의 시속 100km 구간에서 시속 111km로 비표시 경찰차를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즉시 $80의 범칙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번 과속 인정은 전임 앤드류 코스터 청장 등이 연루된 잭스 믹스키밍 재본 믹스키밍 전 차장의 성적 비행 의혹 은폐에 대한 독립경찰감찰국의 비난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에 나왔습니다. 체인버스 청장은 이 은폐 사건을 치욕적이며 리더십과 청렴성이 결여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맥스키밍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가 기소당한 여성에게 경찰을 대표해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25년 10월 전자카드 지출 데이터에 따르면 기대했던 소비지출 회복세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비록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5%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지출 증가는 소모품 및 식료품의 필수재와 연료 부분에 국한됐습니다. 전체 소매 지출은 9월 0.5% 하락 후 10월에 0.2% 소폭 상승했습니다. 연료 및 차량을 제외한 핵심 소매 지출 역시 0.2% 증가했습니다. 웨스픽의 경제학자는 이 증가가 식료품 지출 증가와 관련이 깊으며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것이므로 가계의 소비 심리가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구 내구재 0.1%, 의류 0.6%, 숙박외식 1.4% 등 선택적 지출 부분은 하락해 금리 인하로 가계 주머니에 돈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전히 닫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리테일 엔젯은 소매 부분이 심각한 압박에 놓여 있으며 실질 카드 지출 증가율이 현재 인플레이션보다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매 업체들은 마진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출의 즉각적인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단체 컨슈머 엔젯은 온라인 쇼핑 시 사용되는 디스카운트 다운 타이머나 재고 부족 알림 같은 기만적인 전술을 다크 패턴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관행을 규제 및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컨슈머 엔젯은 약 1,500명의 뉴질랜드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응답자의 40%가 다크 패턴 때문에 온라인 구독 취소에 문제를 겪었다고 답했고 4분의 1은 원하지 않는 구독을 계속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Booking.com의 하나남음 같은 희소성 유도, 티켓마스터의 숨겨진 수수료와 압박성 타이머, 헬로프레쉬의 복잡한 4-5단계 구독 취소 과정, 제스타 항공권의 사전 선택된 옵션 등이 다크 패턴의 예로 지목됐습니다. 응답자의 6%만이 다크 패턴이 도움이 된다고 답해 대다수 소비자가 이를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슈머 엔젯은 다크 패턴이 현재 전혀 규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상호 및 소비자 담당 장관이 이를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지정해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이나 규제를 검토 중인 호주의 사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통계청 추정치에 따르면 2025년 9월까지 12개월 동안 뉴질랜드 인구는 순이민으로 12,000여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순증가분인 42,000여 명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며 2013년 이후 9월 마감 연도 기준 가장 낮은 순이민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9월 마감한 순이민은 잠기 입국자 138,000여 명, 장기 출국자 12만 6천여 명입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장기 유출이 순이민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민권자 7만 2천여 명이 출국하고 2만 6천여 명이 귀국해 순 손실은 4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손실은 다른 국적 시민권자들의 순유입으로 상쇄됐습니다. 주요 이민자 출신국으로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이민자를 보낸 나라는 중국이었으며 인도, 필리핀이 뒤를 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젊은이들 사이에서 호주 이주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약 7만 3천 명의 뉴질랜드인이 해외로 떠났으며 이 가운데 2만 6천 명이 귀국했습니다. 특히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청년층이 전체 이주의 38%를 차지했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27세 변호사 션 콜리어 씨는 2년 전 멜버른으로 이주했으며 생활비는 낮고 임금은 거의 두 배로 올랐다며 호주로의 이주는 너무도 쉬운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절반 이상이 이미 호주로 건너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콜리어 씨는 뉴질랜드에서 월급으로 간신히 생활하던 현실을 떠올리며 아이를 키우며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청년 세대가 집을 소유할 희망을 잃고 있다며 첫 주택 보조금 폐지와 같은 정부 정책이 부정적 신호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학생 대출 탕감이나 주거 지원 확대 같은 실질적인 경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뉴질랜드를 떠나는 젊은이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자국 해저 통신 케이블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감시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선박이 해저 케이블 인근 해역에서 장시간 정체하거나 보호구역 내에 들어오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보안 우려가 커졌습니다. 해양감시 전문기업 관계자는 해저 케이블은 국가의 통신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인데 현재로선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볼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사는 정부와 함께 시험 운영을 진행하며 케이블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선박 활동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교통부는 현재 일부 전력 및 통신 케이블에 제한적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를 전국의 중요 수중 인프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호주 정부 및 국제 케이블 운영사들과의 협력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적 케이블이 사이버 안보와 동일한 수준의 전략 자산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관련 감시 프로그램 예비비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장기였던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지 시간 12일 밤 종료됐습니다. 하원은 상원이 수정 가결한 임시 예산안을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정부 자금을 임시로 복원하며 농무부, FDA, 재향군인부 예산 등 일부는 1년치로 처리됐습니다. 셧다운 종료로 중단됐던 저소득층 식비 지원과 공무원 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멋진 날이라며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게로 돌렸고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며 반박했습니다. 항공편 취소, 공무원 급여 중단, SNAP 위기 등으로 국민 피해가 컸지만 상원 중도파 합류로 타결의 길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번 사태를 승리로 평가하며 향후 오바마케어 보조금 종료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계속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우크라이나의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 페스코프는 우크라이나는 조만간 훨씬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하게 될 것이라며 군사작전 지속을 정당화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중단시켰다고 비난하며 동부 포크로우스크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페스코프는 러시아는 평화를 원하며 외교적 해결에 열려있다고 주장했으며 미국 국무장관의 러시아는 평화를 원치 않는다라는 발언에 반박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핵실험 재개 발표에 푸틴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핵실험을 하면 러시아도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부다페스트에서 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열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G20 정상회의에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 모두 불참합니다. 이는 1999년 G20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대신 리창 총리가 참석하며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대신 오레슈킨 부비서실장이 대표단을 이끕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불참을 선언했고 예정됐던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참석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에서 G20이 열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남아공의 G20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주요 3국 정상의 불참으로 이번 G20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27일 발표하는 수정경제전망에서 내년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어느 정도 높일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외신 인터뷰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 관련 2주 뒤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전망치는 1.6%로 지난 8월 경제전망 때 제시된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행 전망치는 다른 주요 기관보다 0.2%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으로 일부 기관보다는 0.5% 이상 낮아 격차가 큽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One News, RNZ, 뉴질랜드 헤럴드, Stuff,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1원 67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8원 05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5원 29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면서 비가 간헐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전 한때 비가 내리다가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유경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TWA 비즈니스, JM필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데본포트 라이브러리 어린이 시간 안내입니다. 12월 22일 화요일까지 매주 화목 금요일에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레고 클럽이 있습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있으며 학교를 끝나고 창의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자유롭게 레고를 가지고 놀며 상상하고 만들고 탐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모든 연령의 어린이에게 적합합니다. 12세 미만 아동은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라임 타임이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있으며 노래와 춤, 이야기로 가득한 즐거운 시간입니다. 2세 이상 어린이에게 안성맞춤입니다. 함께 움직이고 노래하고 책을 읽읍시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까지는 리글 앤 라임 타임이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을 우리 아기들과 함께 움직임 세션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음식과 라임, 놀이를 통해 활동성과 두뇌 발달을 촉진합니다. 2세 미만 아기와 보호자에게 이상적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30분까지는 마인크래프트 클럽이 있습니다. 게이머들 모여라. 마인크래프트 세계로 뛰어들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실력을 키워보십시오. 개인 기기와 로그인 정보를 지참해 주십시오. 모든 실력 수준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환영합니다. 이상은 데본포트 라이브러리 어린이 시간 안내였습니다. 프리 커뮤니티 요가 안내입니다. 초보자이든 수년간 수련해온 사람이든 모두 환영합니다. 이 수업은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11월 매주 월요일에 있으며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45분까지 있습니다. 온해훈과 커뮤니티 센터에서 있습니다. 청소년 독서 동아리 클럽 안내입니다. 청소년 독서 클럽에서 무료 간식을 즐기고 최신 청소년 소설과 그래픽을 빌려보며 다른 청소년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실 수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마운트 로스킬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슬링 서비스 안내입니다. CNSST 파운데이션에서는 한국인을 상대로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슬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자나 연령 관계없이 제공됩니다. 비밀이 보장되며 한국인 사회복지사 09-218-9066-201-346-31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라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